이 본 항목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중풍병자가 이를테면 자기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오지 않았었는데 지붕을 이렇게 뜯고 굉장히 대담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달아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중풍병자들의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달아 내렸을 때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이 병이 나는다는 것을 확신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걸로 알았는데 치유를 하시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아무도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지 않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셨느냐는 거죠. 그 대답은 그 10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죄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시 질문을 거듭하면은 왜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가 같이 따라가느냐.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잖아요. 중풍병이 어떤 죄의 결과라는 그런 인상을 주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성경에는 질병과 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염에 38년 된 중풍병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낫게 했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은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죄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뭐 인간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 병도 나고 사고도 나고 해서 결국은 죽지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의 병이 어떤 죄의 결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본문상에는 그런 분명한 지적은 없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굉장히 깊은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사제꾼이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계기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어떤 임재 분위기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본 사건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은 질병과 죄와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은 곧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포인트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사가 아니라는 것을 질병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그것은 중풍병자께서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왜 내 병을 고치지 않고 제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십니까? 또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항의한 것도 아니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인 반응은 어디서 나오냐? 서기관들에게서 나왔어요.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병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와 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상호간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죄의 용서를 선포한 사람들 가운데 사실상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뭐 그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이랬을 때 그것을 나단 선지자 와서 지적을 했을 때 나단 다윗 선지자가 다윗 왕이 회개하잖아요. 그때 그 회개를 듣고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제가 용서됐다는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께서 죄를 용서하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십자가 피로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인데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용서를 사역이 있고 치유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와 치유가 같이 겸해서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몰랐던 게 다 알죠. 이 사람들 성경을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 뭐 하잘것 없는 소위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 목수라는 이름 평범한 인간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죄사함이란 것은 예수님이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치유와 그 용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절절히 말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주면은 내가 병들었더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미가서 7장 18, 19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미가서에서 말하기를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그랬어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언어인데 옛날에 전쟁을 해가지고 왕이 지면은 다른 나라 왕이 지면은 그 왕을 내 발 밑에다가 깔고 이렇게 발을 눌렀어요. 완전히 정복하고 제압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제압하셔서 다시는 제기할 수 없게 하신다는 바다에 던지셨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출애굽 때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지 않았어요? 그처럼 바다에 완전히 던져서 다 죽게 하신다. 죽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도말하신다. 죄를 잊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뭐 부족해서 있거나 그건 아니지. 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물론 다 기억하고 다 아시죠. 문제는 그 죄를 더 이상 이슈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잊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서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누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러한 약속들을 메시아가 가진 최대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에 의해서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됐다는 것을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3, 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에서는 돈 주고 샀다는 뜻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나온 이 메시아 시대의 옷건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약속이 나사렛 이 형편없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될 것이라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에요. 성경 본문을 갖고 따지고 그걸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적용하고 뭐 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거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대인기를 모시니까 그거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다 따라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기대가 날로 이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레벨의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았다. 예수님은 시골에 이렇게 목수다. 목수 직업이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유대교의 어떤 전통적인 종교 체제에서 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볼 것 같으면 그건 아주 완전히 한적한 시골이에요. 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볼 것 같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기와 능력을 시기해서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덫을 놓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상을 이미 아시고 속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즉석에서 치유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서의 선언을 했는데 만약 중풍병자가 치유가 안 됐다면은 용서 선포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인정하신 것이 아니니까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더 이상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한 분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용서가 됐다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는 없애버려야겠다. 죽여야 한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선포를 들은 후에 예수님의 그 한마디 명령으로 즉시 일어나서 누웠던 자리를 들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나갔어요. 서기관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제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소대가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 대선언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부터 공격을 받았다, 또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악령이 막 방해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귀신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축제에서 내쫓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서기관들이 이제 유대 종교의 대학자들이고 대표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권위의 대결이에요. 예수님은 비정통파고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정통파들이죠.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자신들이 구축한 종교 체제의 보호를 위해서 비주류에 속하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성력을 파괴한다고 보고 자기들의 그 이권이 점점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시킬 계책을 세우는 방향을 잡았다. 그 방향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이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이를테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로 끝나는데 첫 번째는 신성모독자로 간주되죠. 신성모독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라는 그 말이 어디로 연결됐냐면 이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잖아요. 그때 그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리한 화살표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를테면 평행적인 예정이죠.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은 그게 용서를 선포한 일을 하나님 또한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또 뭘 가리키냐면 이러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 그 자체의 대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것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부활을 하시는데 부활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죄인이 죽어야 할 죄고 그걸 끝났다면 그 부활을 시키실 리가 없죠.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대속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곧 도장을 찍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와 죄의 용서는 사실상 마가복음 전체 메시지의 축소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중풍병자인데 예수님 뭐 죄 용서하셨다. 뭐 듣기 좋다. 그다음에 뭐 그 일어나 가는 게 일어나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중풍병자 낫다. 거기서 그친다면 이 뭐 복음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고 했을 때 그 대선언이 마가복음 전개되어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끝에 가서 무엇을 바라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먼 눈으로 바라봐야죠. 그래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멀리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앞과 뒤가 맞고 가운데 내용이 뜻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이런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해내고 나갈 수 있거든요. 성경의 저자들이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바울 빼놓고는 아무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교육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성숙시키시고 이런 위대한 대작품을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같은 사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안심하라 그 말도 들어가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책감에서 풀려나라. 더 이상 마음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살라는 뜻에서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셨나? 중풍병자를 보고 중풍병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중풍병자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추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중풍병자가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절급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셨어요. 그건 뭡니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함으로써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죄책감이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를 지금 보이지 않는 사슬이죠. 죄책감이 내게 있으면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평소에는 뭐 자유롭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있는 그런 죄책감은 나를 항상 괴롭히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또 하나님 잘한다고 자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싫어해요. 하나님이 용서를 그냥 해주신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은혜의 구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교의 수호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지도층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받는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소원해 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이 중풍병과 같은 이런 질병에 걸린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싫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같은 사람 상대하고 좀 놀아줘야겠는데 예수님이 맨 뭐 환자들 무슨 뭐 심지어 나병 환자를 만지기도 하시고 의식상 그 불길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그걸 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을 어기고 한다. 이 품위가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를 믿긴 믿었지만 쉬운 용서를 믿지 않았어요. 쉽게 받는 용서. 쉽게 용서를 주는 것은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회개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들의 신학의 열 같으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자기들의 신학의 바탕입니다. 지금도 그런 신학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눈동자가 충혈이 되도록 뭐 울고 가슴 치고 금식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안 지킨 것들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이제 지키고 그런 변화를 보인 후에 용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것도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판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종교적 기득권들. 종교 세력이 누리는 자신들의 그런 그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뒤집고 자기들이 만든 인조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은혜를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그냥 쉽게 되는 걸 싫어해요. 쉽게 구원받고 쉽게 하나님을 봉사하고 쉽게 뭐 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정통주의자들은 용서받는 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종교 관료주의는 죄인들을 자신들의 의식과 법규와 시스템으로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참 모세께 아마 항상 감사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세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올가미기 쉽잖아요. 모세 몇 장 몇 조?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이렇게. 모세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셔야지. 모세율법을 초월하시고 모세율법을 훨씬 더 넘어서 모세율법이 지향하던 목표를 다 이루시고 그 관역을 지나서 하나님의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것도 은혜로 그 주님께 감사해야죠. 십계명이 좋습니까? 산상설계 더 좋습니까? 아 그거야 산상설계가 훨씬 더 말씀 좋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몰라요. 산상설계가 좋다면 모세 십계명은 뒤켜놓으러 가야죠. 왜냐하면 산상설계 수준이 모세율법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물론.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죠. 내 노력은 아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붙잡고 모세 섬겨요. 모세를 믿어요. 예, 모세가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라봤던 예수님을 안 쳐다본다 그 말이죠.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거저 주는 예수님의 은혜는 밀어내고 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싫어해요. 자기가 반듯하거든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 아주 이마살이 찌푸려지고 아주 그냥 사람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고 교인 같지도 않고 다 싫어요. 그냥 자기 같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쉬운 용서는 자기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뭐 나름대로 신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하는데 시간 걸렸습니까? 용서를 선포하는데 시간 걸렸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자, 다 본 다음에 그때 결정하마, 그때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시지 않았죠. 즉시 용서하시고, 즉시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즉각적입니다. 행위 종교를 믿으면 그런 은혜 종교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죄인은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정과 용서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전혀 우리 편에서 뭐 비용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거저주시니까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로 응하지 않았어요. 너 양심적인 괴롭히는 것이 있지?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러고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다 하시지 않았어요.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용서되었다고 선포하셨어요. 즉각적이었습니다. 용서를 받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즉각성을 믿지 않는다면 은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물론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너희 죄가 용서됐다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속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니 이제 죄책에 쌓이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아무리 내 죄가 크고 내 육신과 마음이 지쳤을지라도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처음에 들려서 왔죠.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 뵙고 아주 죄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나왔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어요. 예루살렘 보는 앞에서 영적 해방, 육체적 해방을 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제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풍족하게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